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3월 2일 월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 개막합니다. 오는 27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6일이나 27일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리 외무상은 오는 3일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한국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남북 대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의 고립이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며 생사 확인과 상봉의 정례화, 서신 교환 등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 교류와 민생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거듭 남쪽으로 돌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오늘 시작됩니다.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고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여 명과 한국군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국 연안 점토함인 포트 월소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또한 독수리 훈련에는 3,700여 명의 미군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1일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살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추모 행진에 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모스크바 경찰은 이보다 훨씬 적은 1만 6천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보통 야권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면 더디게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이날 추모 행진은 신속히 승인했습니다. 넴초프 전 부총리는 원래 1일 모스크바에서 반전 반푸틴 집회를 주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7일 밤에 크렘린궁 인근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넴초프 전 부총리를 러시아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청부살인이자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 문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무마에 나섰습니다. 1일 ABC 방송에 출연한 케리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안보 면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논란 많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백악관과 상의 없이 공화당 지도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해서 미 행정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3일로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부정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탐색적 대화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유엔의 마이클 커비 전 북한 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북한 핵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그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북한의 우방국은 더 이상 없고 이 오자가 공조를 해서 북한에 아주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스스로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최근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가국들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탐색적 대화라는 표현은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죠.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측의 6자회담 수석 대표와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그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탐색적 대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탐색적 대화를 6자회담 6개 나라 참가국들이 갖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탐색적 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해서 비핵화에 관련해서 진정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보자. 사전에 6자회담이 정식으로 재개되는 거에 앞서서 그 6개 나라들이 그 사전 대화를 갖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들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실상 의견이 일치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이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탐색적 대화라는 방안이 나온 건데 이렇게 탐색적 대화라는 것을 추진하는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탐색적 대화 방안은요. 그 6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진정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또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한 일종의 절충안, 타협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마지막 육자회담이 2008년 12월 열리고 그동안 쭉 6년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그 핵실험 육자회담 합의를 어기고 2009년 또 2013년 1월에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한국은 그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어떤 행동, 조치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육자회담은 별 의미가 없다. 일종의 그 전제 조건을 요구하면서 그 대북 제재 이렇게 압박을 해왔고요. 반면에 그 중국과 저 북한 등은 그 조건 없는 무조건 일단 앉아서 그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은 지난 몇 년간 계속 그 핵 개발을 영변 그래서 그 고농축 우라늄도 농축을 계속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요. 상황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양측의 입장 간에 일종의 그 절충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절충되는 안이 바로 이 탐색적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제 조건 또 무조건 그 대화를 하자 이러지 말고 일종의 그 중간에 어떤 방안을 대화를 갖자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공식적인 입장보다 훨씬 좀 자유로운 일종의 탐색적 대화를 가져서 북한이 진정 비핵화 뜻이 있는지 또 뜻이 없는지 또 뜻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 성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이것을 갖는 그 하나의 탐색적 대화를 갖자는 그런 공감대가 그 형성됐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탐색적 대화가 잘 되면 그것이 이제 육자회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예비회담 성격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회담입니다.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다섯 개 나라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탐색적 대화 자체는 여섯 개 나라, 북한이 포함돼서 열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다섯 개 나라가 이 정도면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표명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하면은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으로 가겠죠. 역시 그 최은기 기자가 방금 잘 설명을 해줬지만요. 그동안의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는 그 시기라든지 네. 그 조건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으로 우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핵무기의 그 수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이것은 최근에 미국의 연구기관도 계속해서 그 우려를 표명한 것이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다종화. 다종화라는 것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까지도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경량화는 그 탄두 무게를 줄여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적재해서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목표 아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핵무기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그 공동된 입장에서 서둘러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일단 의지를 확인하면 육자회담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탐색적 대화라는 말이 전에 없던 또 새로운 용어고 또 아이디어가 또 참 흥미로운데 미국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도 궁금하군요.
네, 미국은 이에 대해서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최근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 한국 측이 언급한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무부실 대변인 관계자는 그 즉답을 그 피했는데요. 각국과 나누고 있는 외교 대화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 6개국이 6개 나라가 다 참여하는 그런 그 대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 측으로서는 어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아, 예, 아직 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그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다섯 개 나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러시아나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 측에서 그 내용 결과를 그 북한 측에 통보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육자회담에 앞선 탐색적 대화가 열리느냐 아니면 아예 다시 또 미뤄지느냐 이런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이 현 시점에서 사실 그동안은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육자회담이 조건 없이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맥락에서라면 북한이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시점이 그 지금 미군과 한국군이 서울에서 이번 주부터는 그 키 리졸브 그리고 네. 독수리 훈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간에 북한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또 대미국 그리고 한국을 겨냥해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점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그 훈련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3월 중에 과연 탐색적 대화가 베이징 같은 곳에서 열릴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네.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3, 4월에는 미한 군사훈련이 한반도에서 실시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례를 볼 때 좀 이런 탐색적 대화를 갖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탐색적 대화는 지금 무슨 아무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 그 북한이나 그 중국이 그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요. 북한의 그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 유리하게 북한 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그 군사훈련 중에서 북한이 여기 이 자리에 선뜻 탐색적 대화에 나온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그 성실하게 나름대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임한다 이런 것을 그 다른 나라들이 알릴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그 대화가 모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성김 대표 말 잠깐 들어보시죠.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respond to the KPI. We have no illusions.
네, 성김 대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성김 대표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지난주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데요. 맨스필드 재단 주최로 서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김 특별대표가 그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의 그 국무부의 입장,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이 첫 번째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언제든지 대화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육자회담을 위한 이 탐색적 대화 추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촐한 행사를 치렀는데요. 북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박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비난을 했나요?
예, 북한이 사실은 그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그 비난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앞서서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북한의 관영 매체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논평이 나온 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노동신문의 논평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열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요. 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개혁 개방 등 변화를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노동신문의 논평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북남 대결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망발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북남 관계의 암초이고 불행의 화근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왔을 텐데요. 한국 정부 반응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통일부는 그 북한의 이 같은 그 대남 비방 또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이 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또 다른 그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그 남한이 그 반통일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비난도 했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는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자는 무례한 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각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통일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무력 도발이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 그 최근의 남북 관계를 보면 그런 그 배경이 좀 짐작이 가는데요. 이 올해 보면은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면서 이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몇 차례 또 남북 관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나 그 논평들을 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를 않아왔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죠. 키리졸브 네.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인데요. 네. 이거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지하에 일축을 했고요. 또 대북 전단 문제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런 사안인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들어서
네.
이 전단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북한이 계속되는 요구에 대해서 그 막히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 군사훈련을 이유로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그 논평을 냈던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계속 높여오다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실명으로 강하게 그 비난을 가한 겁니다.
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제 2일이 시작이 되는데 매년 하는 훈련입니다만은 이 훈련의 개요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 국방당국이 그 훈련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3월 2일 날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병력이 약 8,600명이 참가하고요. 한국군 약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또 키리졸브 훈련에 이어서는 독수리 연습이 실시되는데요. 4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독수리 연습에는 미군 3,700여 명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 명이 참가하고요. 미한연합사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그 판문점 그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그 군사훈련 일정과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했습니다.
네. 자,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훈련하지 말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그렇죠. 아, 그에 앞서서 최 기자 지금 그 독수리 연습이 4월 2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4월 24일까지입니다. 4월 24일까지 그렇게 진행되고요. 예, 북한은 역시 이 훈련에 대해서 항상 늘 그렇지만 매우 강도 높게 비난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노동신문의 지난 24일자 논평을 보면요. 그 북한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연습 이것은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북진 점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게 북한의 오래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이 대화나 외교적인 그 해결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군사적 대응만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네.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도 이 남북관계 개선이 물 건너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리고 그 경고를 계속 발하고 있습니다. 늘 아시는 대로 사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의 비난 공세가 상당히 거칠어지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기간 중에는 남북 대화나 이런 것도 사실상 거의 그 전면 중단된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 해군 소속 연안 전투함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연안 전투함이라는 것이 어떤 군함입니까?
네, 연안 전투함은 그 잠수함 침투 등 그 적의 비대칭 공격에 대응하는 데 유용한 그 최신의 군함인데요. 그 미국 그 7함대 소속입니다. 미국 7함대 편입돼서 그동안 주로 그 서남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미한 군사 훈련이 있어서 한반도에 가서 그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가 119m고요. 이름이 포트워스 호인데요. 그 큰 항공모함은 아닙니다. 근데 이 군함의 특징은 그 잠수함 공격 이런 그야말로 연안 전투에 상당히 능한 이런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헬리콥터가 있고요.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 그리고 구경 57mm 자동화기 그리고 21기의 지대지 미사일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트워스호는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 기간 중 사격 훈련하고요. 또 상호 통신 교환 훈련 등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김재일 위원장이 여기에서 내린 지시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그 북한의 군사 노선이나 이 국방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예,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물론 국방이나 군사 노선과 관련한 건데요. 이 그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김정은 제1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그 전쟁 수행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미국과 치르게 될 전쟁 수행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토 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독려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그 한국, 미국 두 양 군대가 한국에서 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기로 그 한 그런 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의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이 회의에서 인민군의 기구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남북관계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률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북한이 지난 24일 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통지문을 보내서 그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그 임금을 올려달라 또 올린다 이렇게 그 요구를 했는데요. 그 통지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0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종전의 약 155달러에서 164달러로 9달러가량 높아지게 됐습니다. 참조로 그 남북이 처음에 그 개성공단을 만들 때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임금 인상 같은 어떤 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남북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처음에 저 개성공단에 출범할 때 그 임금이 원래 5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마다 5%씩 올려서 그 현재 그 155달러 정도 그 임금이 되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그 같은 그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깨고 일방적으로 그 임금 인상을 통보한 겁니다.
네. 이 그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그 노동자와 그 고용주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인상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텐데, 자, 이렇게 나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한국 정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근로자들은 다 북한 근로자들이죠. 그리고 사용주는, 그러니까 기업은 한국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노동 환경 관련한 것은 남북한 양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네. 해야 됩니다. 이 합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매년 그 임금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5%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5% 이상은 양측이 합의로도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2월 달에 일방적으로 그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서 이 최저임금 규정을 그 일방적으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언급한 것보다도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3월 중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북한 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제 임금을 많이 올리면 우선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역시 그 소식인데,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협정문에 가서명을 해서 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으로 그 제품이 팔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일 텐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정부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그 한국과 중국이 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상호 그 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무역협정이란 그 서로 그 상대방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서 수입 수출을 마음대로 하고 그 무역을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성공단이 그 북한 땅이라는 게 문제라서요. 개성공단이 그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이 북한산으로 그 인정이 되면요, 수출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은 제재를 받고 또 원산지가 그 북한으로 되면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그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의 모든 물품을 한국산으로 그 인정을 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을 그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한결 아마 그 수출이 잘 되지 않나 그런 그 기대가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남북 관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장이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김정일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가 어떻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되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김경희가 살아있다는 거였죠. 국가정보원의 그 네. 보고는 국가정보원장이 네. 국회 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 김경희 당 비서는 지난 2013년 12월에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고요.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죠. 네. 그 사실 김경희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외부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는 지난 10월부터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 그전에도 상당 기간 그 공식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해외 언론들이 사망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언론들은 와병설, 아주 중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또 해외 어느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든지 각가지 그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근래에는 이제 급기야 사망설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이 김경희는 살아있다라는 거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에볼라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국가정보원이 이것도 그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은 그 북한이 에볼라 공포 때문에 그 해외에서 귀국한 자국민들을 21일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격리 조치에는 최근 해외를 다녀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북한 정권의 실세인 최용의 노동당 비서도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 국정원은 북한이 에볼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포심을 갖고 있어서 2014년 10월 이후 외국 관광객을 일체 못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던 그 자국민, 북한 주민들도 신의주 근처에서 21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러시아에서 안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그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도 같은 그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국정원은 북한이 그 에볼라에 대해서 그 의료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에볼라가 들어오면 막을 힘이 없어서 그 김정은 정권의 존망이 걸릴 수 있는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뭐 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또 문이 닫혀 있고 또 태권도 대회라든지 이런 그 국제적인 행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이 최근에 저희 V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좀 중요한 얘기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 중요한 거를 좀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북한에 더 많은 정보가 유입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그 중심이 돼서 작성한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정부가 유엔 회원국이면서 이 유엔의 보고서를 제공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이 개선되려면 외부의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그 인터넷이나 선전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차단된다면은 전단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커비 위원장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줄곧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비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서 견해차가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초당적인 사안이다. 정치적인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 내에서 진보와 보수가 일치된 견해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도 중요한 인권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커비 전 위원장은 그 VOI의 인터뷰에서 그 다소 색다른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개 일반인들은 핵과 인권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커비 전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인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그 핵무기가 있고 또 미사일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만일 그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것이 그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라는 게 별게 아니고 바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바로 인권 문제와 연관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유엔과 유럽연합과의 그 인권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예, 그 지난해 말에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당국자들이 유엔의 그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 북한 그 관리들은 그 면담에서요, 그 유엔 총회에서 그 의결하려고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중에서 특별하게 그 좀 삭제해달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네.
바로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그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그와 관련해서 국제 형사 법정에 세우는 부분, 회부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여진다면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
네.
그래서 인권 상황을 실제로 보게 하겠다 그랬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초청 없던 것으로 한다는
네.
거고요. 또 유럽연합하고는 사실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인권 대화를 과거에 쭉 해왔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은 무효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새롭게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그 북한이 유엔과 정례적으로 그 보편적 정례 검토라고 해서 UPR이죠.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서 회원국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권고 사안들을 하고 그러면 그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 북한 당국은 그것을 시정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요. 이 UPR 권고 사항도 이제 무효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모든 인권과 관련한 약속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번 주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되나요?
네, 북한 인권 문제가 당연히 논의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그 이번 주에 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한 문제가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한국, 유럽은 물론이고 그 북한 대표도 나와서 그 인권 문제를 놓고 그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엔의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 마루즈키 다루스만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최근 그 과거보다 더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 미국과 그 한국 또 북한의 그 각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그 일종의 그 논란, 일종의 그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큰 그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탐색적 대화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남북관계, 또 미한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 해에는 남한의 이제 국제 팬클럽에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가 나왔잖아요. 제작 12년. 나와서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에 또 한국소설가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2년 전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명학 씨는 량강도 예산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예, 2006년 1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2007년부터 생활을 했죠. 해수로는 그렇게 되죠. 해수로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06년 겨울. 북한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으로 그냥 쓰여놨던 거죠.
한 장의 종이 글 때문에 보위부 감옥에 갇혔었고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파 감시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를 적발한 거예요. 중국 TV 지금 딱 나. 현행으로 딱.
하루가 멀다 하고 감시하는 눈길을 피해 숨쉴 곳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보위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지. 이 글하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가족의 건사를 위해 장마당에 나섰던 아내가 사준 양복을 입고 낯선 동네에서 마주친 아버지 도명학 씨에게 사탕 사 먹을 돈 달라 떼를 쓰는 막내딸을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내 야로 이제 이 속이고 간데 여기 또 이거 다시 먹으면 언제 다시 볼지 이 기약을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다 내가 죽을지 무슨 영원히 못 볼지. 나는 그냥 잡히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게. 그래서 야, 나는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압록강은 무사히 건넜고 미리 익혀뒀던 중국말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는 늘 도명학 씨를 불안하게 했지만 생각과 말, 글쓰기에 자유가 없던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까지가 뭐 죽음. 어차피 나는 감옥 안에서 죽었어. 지금 있는 거는 내 그림자일 뿐이야. 항상 자신을 이렇게 달래고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일도 좀 잘 되고. 네 개 도시인가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브로커란 걸 만났죠.
남쪽으로 중국의 4개 도시를 거치면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한국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한국까지 가는 길을 연결해 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태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넌 지 6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때 물론 태국에서 그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 이게 추울 때는 추워야지 더울 때는 덥고 이거 주구장창 더운 나라가 좋은가 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북에 있을 때는 하도 이게 연로남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막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추울 걱정 없으니까 뗄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정작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딱 들어왔잖아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그저 반갑고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에 아침에 날 밝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렇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 정신이 그래서 벌쩍 드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야, 우리나라 소나무가 열대지방급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이건 이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야, 이게
고향처럼 푸근한 기운을 가져다 준 눈 쌓인 겨울 소나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접했던 텔레비전 속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니 왠지 더 반갑고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차도 많고 뭐 이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보고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중국이 TV랑 많이 보면 중국도 번화거리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한국은 88년에도 내가 저 중국 TV로 서울올림픽 장면을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그렇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모습은 놀랍더라고요. 밤에 전기가 너무 이렇게 하고 특히 자동차 그 불빛 그 한강 다리에 그 쫙 이렇게 한 것 야, 좀 차가 이게 이렇다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 상상했던 것보다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무슨 뭐 그런
불야성같이 불밝힌 서울의 밤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서울의 낮 풍경에는 북한 최고의 도시 평양을 떠올렸습니다.
또 솔직하게 좀 말하면 도시 구획을 잡았다거나 이런 거는 뭐 평양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고 오히려 조잡하고 그렇더라고요.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뭐 평양은 도시 경관이 이렇게 계획 도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풍요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고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와보니까 사람도 다 똑같이 생긴 사람 뭐 행동거지도 다 똑같고 큰 길 건널 때 아줌마들 엉덩이 삐죽거리며 급히 건네는 것도 북한 아줌마들하고 똑같더구만 뭐 그저 다 옛날 고생을 해가지고 그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우선 예 오는 동안에 중국에서 말 안 통해 태국에서 말 안 통해 뭐 그랬죠.
그저 말이 통하는 조선말을 쓰는 곳이니 중국보다도 태국보다도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 도명학 씨의 머릿속 두 나라에 대한 저울질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만하구나.
이게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와서 낯설은 거는 그다음 구체적인 문화에 들어가서는 말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 있고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도명학 씨의 좌충우돌 한국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고 밥해 먹고 자고 빨래도 하는 집안 살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와서 빗자루를 좀 사야 되는데 빗자루 사자면 북한에서는 상점이 북한은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 사자면 자파 상점, 그다음 이런 공산품 사자면 공업품 상점, 이렇게 먹을 거 사자면 식료품 상점, 채소 과일 사자면 과일 냄새 상점, 그다음 수산물 사자면 수산물 상점, 이게 다거든요. 상점은 간단하잖아요. 이 분야별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백화점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나갔는데, 아,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딘지 있어야, 앞만 봐요. 공업품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말이지. 자파 상점이라고 쓴 것도 없고.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아, 이거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빗자루가 있는지 북한식 잡화상점은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커다랗게 이름을 내건 간판들. 그러고 보니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는 상점들만 천지였습니다.
식당도
무슨 식당이라고 무슨 아니면 뭐 돼지 족발 이렇게 쓴 거는 식당이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이름 단 것들이 많잖아요. 아름 뭐 아름다운 인연 뭐 이렇게 써놨다거나 그다음 무슨 가든 뭐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는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그것도 저런 건 뭐예요?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아, 결국 빗자루 못 사고 들어갔지.
빗자루 하나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던 도명학 씨는 결국 먼저 정착한 다른 탈북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그 저 탈북자의 그 저 선배 한 명 그 오한 거 보고 아 여기 왜 공업품 상점 없는가? 죽겠다. 야 이마 여긴 공업품 상점 없어. 하는 거야. 아 그럼 이 빗자루 어디서 이게 뭐 하니까 아 그건 좀 마트에 가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의견을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왜 상점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다 다른가고 물어보니까 백화점 있고 마트가 있고 아울렛이 있고 슈퍼 있고 아유 왜 다 이렇게 다른가고 보니까 물건 다 비슷한 거 다 파는데 어째 그거 다른가 하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건 다 상점이란 거만 알면 살아가기 불편하대요. 근데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리도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도대체 마트는 무엇이고 아울렛은 무엇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속속들이 공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그걸 몰라도 나는 이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데 이게 그냥 뭐 물건만 살 수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쨌든 이 호기심이 좀 어느 이게 왜 이게 다를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모르면 조금 이게 좀 그래서 저쪽에서도 살지 못하고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모른 척하고 김정일 시키는 대로 수걱수걱 살 거지 무슨 이게 알고 싶어서 라디오도 여러 나라 라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했는가 싶은데 그래도 됐다 여기 와서 또 제대로 알아야지. 저건 왜 마트고 저건 왜 슈퍼고.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 밖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리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아, 유통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상품은 왜 TV는 처음에 신품이 나왔을 때 비싼데 이것이 좀 있으면 값이 엉터리 없이 많이 떨어져서 옳다. 처음에 사는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다 덮씌워가지고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제품을 싸게 팔아도 원가는 원래 요만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경제 공부. 빗자루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상품이 생산되고 팔려나가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알아내가는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또 영화관은 왜 영화관 북한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왜 백화점에 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것도 제일 위층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왜 1층에 화장실이 없을까?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1층만 볼 사람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높은 층이다 해놔야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물건 보고 충동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런 것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야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야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거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보다 보니까 알아가는 재미에 살자면 그것도 또 재미겠다 하는 재미.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